미스코의 안에서 이 완전함을 평가했고 이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까?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볼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들, 내 처치 구원, 썬데이 처치 구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죠. 맞는데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자라간다고 얘기할 때 여기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자라간다고 얘기해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이 자라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변화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이 자라는 것일까 할 때 그 목적, 지향점은 어디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세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단적인 하나의 단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 수요일에 이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를 할 때에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상하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하는 이게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할 때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세계 선교회라는 데를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네, 세계 선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제가 사실 그때 그 선교회를 가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총신대학원 2학년 2학기 때 12월에 끝나는 학기가 11월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를 갔어요. 자퇴했어요. 2학년 2학기 때 자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대체 왜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로에 또 이걸 잘 마무리해야지 왜 학교로 안 가 갑자기 선교회를 가니까 애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느냐? 사실 제가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거기 가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 사실 엄청난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아내 합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친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다른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안에서는 다섯 개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페리파토라고 하는 원래는 걷다를 의미지만 헬라어에서 이것을 살다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다섯 개의 페리파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오늘 너희들이 유너티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네 개를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네 개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빛 가운데 살아가라, 그리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 이 다섯 개의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유너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점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잘 이뤄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세 개의 C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콜링과 그 다음에 캐릭터와 그 다음에 컨디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삼아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성품의 변화를 잃어가면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가라고 이 4장 1절부터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 요거를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에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양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이 하나됨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건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몸입니다. 공동체. 아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거룩하고 내가 혼자 잘 자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완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의 경건을 계속해서 이뤄가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서로를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고 오늘 저희들에게 서로가 우리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거 만약 이 경기로 따지면요 왜 이게 팀 추월 경기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스하키 말인데 아이스케이팅 이렇게 뭐 만미다 팀 추월 경기 이런 거 보면은 세 명이 같이 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는 누구 기준이에요? 제 꼴찌가 기준이더라고요. 꼴찌가 지면은 암만 앞에서 두 명이 뭐 정말 잘 뛰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잘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장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 교회에서 소외받고 정말 이게 케어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장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손을 잡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팀으로서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인가? 정말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네,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의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누가 보통 믿기 시작했냐면 밑에 이런 산업농상 중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선비들이 믿었습니다. 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들 삶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를 하고 나니까 그것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앙받고 존귀해 받았습니다. 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몇 년이 이제 벌써 150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숫자가 급격히 급감하고 있고 세계의 기독교의 숫자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정체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슬픈 사실인데 근데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복음대로 잘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복음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서로가 우리는 정말 복받은 존재하면서 서로 알콩달콩 우리끼리만 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 때도 너희가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면서 복의 통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회 가운데 참된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며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해가지고 아, 당신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들 잘 될 겁니다. 삶이 아니,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삶이 잘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믿기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해요. 기복적인 이야기를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건물, 교회 건물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을 없애고 밖으로 퍼나가서 다른 사람들 사이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생명과 자유함과 행복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참된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기쁨을 그 가운데 찾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싸워왔는지 모릅니다. 네. 불과 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성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참정권이 1890년도에 그쯤에 주어졌잖아요. 투표권이. 그러니까 100년 전밖에 안 된 거죠. 이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잖아요. 수잔 앤더스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싸웠고 또 미국에서만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흑인에 대한 인권 같은 게 문제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국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밀버퍼스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텐데 밀버퍼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40년을 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는 눈에 못 봤어요.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흑인에 대한 해방운동이 그리고 법적으로 그것이 승인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부흥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요.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4년도, 1907년도에 일어났듯이 그 부흥운동이 실질적으로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신념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부흥운동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테디 칼리지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의 어려움에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전해지길 바라고 삶에 대한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원래 웹툰 송곳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송곳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 있으면 여러분의 진리, 물론 진리만 가져도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 가운데 진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빛처럼 그냥 그 어둠이 드러나죠. 내가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거죠.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내 존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아무 힘을 못 발휘한다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의 형상을 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가? 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자긍감을 좀 가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점점 생기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하나 하나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것을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암과 신앙 가운데에서 암과 신앙 가운데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이 거짓 신앙과 신앙 그리고 세상의 사조들의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흔들림이 없이 다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네, 두 번째 목적이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목적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왜 성령 하나님이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서로 모아보셨는가 할 때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거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신 목적, 베풀어 주신 목적을 먼저는 성도로 온전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에 이르라게 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그 성도를 하나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의 능력을 점점점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가 각각 온전해지기 위해서 말씀하는 방법이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것,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내용을 꼭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노티스라고 하는 지식, 그 다음에 어센슈스라고 하는 우리 확신, 그 다음에 피데리아는 믿음,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순종한 걸 말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식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확신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또 어그리가 되셔야 돼요. 네. 서로에 대한 봉사와 희생과 섬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지식과 믿음의 하나됨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서로 얼마나 평등하고 서로가 정말 나의 하나의 공동체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네, 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것에 대한 발단이 그거라고 그래요.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선교사, 네, 자체 선교사님이 그거를 증거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조선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내가 그들과 하나 되지는 않았구나. 나는 승리의식 가져서 나는 백인이고 나는 나한테 칼라고 잘 배우고 왔고 나는 기독교인으로 나 살아갔고 이 사람들은 문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을 무시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가락이 가시가 박힌 거에 아픔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회개부터 시작을 하면서 평양 대공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됨을 이야기할 때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네,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플 수 있어야 해요. 네.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듯이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나에게도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첫 번째 이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거짓 신앙과 신앙 그리고 세상 사조들이 자리 잡고 교회 안에 흔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이 있고요. 거짓 신학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조들이 세계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의 문제가 있고요. 교회 밖에서부터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의 문제가 있고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먼저 한번 여기 에베소서 4장 10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4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답니다. 여기 보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 요동치든지 이게 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고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는 이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밀려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해서 참된 것을 할 때만 범사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나라. 이 자라남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나셔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의 몸이지만 몸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 이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아주 훌륭한 랍비입니다. 예, 말씀을 너무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가 아직 자라남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안 된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 다시 태어나다고 나 이미 태어나 있고 나 다 장성이 있는데 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다시 자라나야 된다고? 아, 태어나야 된다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육은 육입니다.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육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생명으로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예,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죠. 예, 태어났다고 지금 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죽을 생명인데 유해계가 되어있는 거지. 여러분의 육의 생명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영원히 살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고 아 내가 죽을 생명이구나. 그럼 내가 영원히 살 생명이 무엇이지?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라감에 대한 포커스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못 받아들이시고 다 이해 못하신 분들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앙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큰 근간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그건 분명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다른 암 가운데 분별력, 참된 지식을 갖고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함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네, 모든 문제에 대한 통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점점점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철학과 사조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혹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가운데 공동체가 예, 자라나길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과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는 어떤 게 그런 게 작동합니까? 일단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1년 이상 다니셨던 분,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안에 어떤 자라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네. 떠나는 분들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이 되시는지 네. 법적인? 네. 네. 에베소 교회는 그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서로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파가 있었고 하나는 이방인들 파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이냐면 선민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사도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가진 걸 구하라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또 예배도 있고요. 약속들도 있고 그들 안에 조상들도 그런 모든 약속을 받은 조상들도 자기네 것이고 그리고 육으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거 다 가졌어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거기다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까지 다 가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누리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걸 갖지 못한 이 헬라파인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야.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희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 아니냐.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너희 외인이었고 너희에게는 세상에서는 넌 소망도 없고 너희 하나님도 없을걸? 유대인들이 했던 걸 바울이 다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이미 선택된 사람들인데 옆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어. 우린 사람 너희 개. 난 사람 여러분 개.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예, 이거를 듣고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또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식과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지식과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야 저희들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뭘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둘이 서로 싸운 거예요. 하나는 선민의식 때문에 싸우고 하나는 철학과 지식이라는 것을 싸우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프라이드와 프라이드끼리 붙으니까 누구 말 맞다 6하기 6은 10이라고 6하고 6, 6하고 6이 이렇게 결합하니까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 시기가 아니라 아재계획 그랬습니다. 6과 6이 붙어가고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은 골이 생긴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됨을 위해서 결국은 너희들 안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 하나됨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겁니다. 복음을 너희가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갈라짐이 있지?
너희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서로에 대한 차별이 있고 서로에 대한 무시가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단지 그 정도로만 해서 네, 그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학과 한쪽은 내가 이 선민의식과 그것만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교회 안에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부자, 가난한 자, 이걸로도 나눠졌어요. 부자, 가난한 자. 야고보서에 읽어보면 부유한 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딱 이거 겉을 보니까 야 알마니, 야 루이비통 뭐 이런 거 다니 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좋은 데 앉으십시오. 근데 딱 봤더니 뭐 포르메, 예 유튜브 이런 거 있고 사람 있으니까 아, 저 직접 가서 있으라고 안 보여도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야고보가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빈부격차를 주고 예,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에는 어떤 하이라키 구조가 있는 네, 위대서열이 뭐 사회는 이미 다 남이어든 그런 사회 가운데 그것이 밖에서 살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런 잘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있는데 교회면 교회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의 법칙대로 살았는데 세상에서 살던 법칙을 가진 교회에서 그대로 산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 흔적. 사회에서 살던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이 가운데 살자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딸이 10학년, 11학년 됐을 때 이제 자기 주체의식이 생기고 막 친구들 좋아하고 할 때 그 친구들과 하는 행동을 집에 와서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불러다가 부탁을 했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부탁했습니다. 하경아,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너의 가치관도 인정하고 내 친구들 관계도 인정한다. 근데 친구들하고 만날 때 친구의 노가 있고 가정 안에는 가정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의 법칙은 엄마가 1등, 아빠 2등 아니냐. 또 3등이고.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가정은 법칙이 있으니까. 근데 네가 세상에 살던 그 친구하고 살던 법칙을 갖고서 가정에다가 적용시키면 이게 컨플릭트 일어나고 서로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살고 이쪽 문화권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가정의 문화권을 좀 존중해줘라. 진짜입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없었어요. 갈등이나 이런 게. 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룰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룰을 따릅니까? 사랑의 룰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 룰을 따르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러 이 땅에 우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의 룰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던 그 방식대로 거기에 들어와서 살아가면 훔치는 거죠.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 자라가고 부유한 사람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자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일으킵니다. 언제나 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분들 특히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네 권면입니다. 명령 아니고 권면이에요. 네. 자,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 문화적, 교육 또는 정치적인 신분 또 이런 뭐 이런 차이 이런 모든 편견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그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특히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성경의 차별을 두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차별을 두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옷 입었고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차이가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우리의 젠더의 문제에 상관없이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차별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소론 아닙니까? 네, 정말 위대한 소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당신은 종이고 난 자유자고 나는 부자고 그리고 난 남자니까 난 종이고 여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새로운 신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거를 교회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왜 문제가 됐냐면 서로 좋은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민의식이 있고 좋은 걸 다 받았고 한쪽은 지혜도 있고 철학도 있고 명철함도 있어서 서로서로 싸운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언제나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정말 좋은 것으로 내가 사용하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기프트의식이 있어요. 은혜의식이 있어요. 거저받았던 이 선물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 선물로 받은 거구나. 내가 내 능력을 열심히 내 노력했지만 야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사도바리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받은 모든 것들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구나.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노스 목사님이 그런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랑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자랑, 자기자랑 그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은 이기주의 이기심. 자랑은 이기심. 자랑은 사람을 어둡게 하고, 자랑은 우리를 조롱하고, 자랑은 우리를 지배하고, 자랑은 우리를 자각하려고 하는 강력한 정신입니다. 자랑하면 사람을 어둡게 해요. 우리를 조롱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자각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자랑은 선입견을 갖게 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랑은 교만의 뿌리를 깊게 해요. 자랑은 교만의 뿌리를 깊게 두고 그 자랑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너무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 의견 마치 진리이냐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없고요. 자기 주장으로 무격타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논리의 반대말은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보다 더 무서운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권위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건 권위에 대한 폭력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위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특히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권위에 대한 폭력이 없도록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별로 안 한다고 보니까 제가 다행히 사는 것 같은데 괜찮은데 다행히 생각합니다.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자랑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까지만 하고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교회 안의 이슈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외부에서의 들어오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는 이 어떤 기독교적인 반대되는 세상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도들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대금주의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만. 저는 이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고요. 물질을 우리가 탐해야 돼요. 성경을 아예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물질주의가 나쁜 거지. 물질 자체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시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을 때. 또는 뭐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나 또는 과학적 유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네. 왜 과학적 유물론이 왜 문제가 되죠? 이성이 그때는 모든 이성적 법칙의 위해가 있잖아요. 과학은 실증으로 증거가 될 때만 진리를 받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어때요? 정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우리는 본 적도 없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속의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네, 태어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고 야 나도 그렇게 살아보니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세속적인 물질주의 또 포스트모던 뭐 이게 과학적 유물론 인본주의 뭐 윤리적 상대주의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 이걸 자세하게 하지 못하지만 언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언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거 자세히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랑이 있다시피 외부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네, 이성을 바탕으로 한 이성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가치관이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반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공유하는 복음의 중요한 가치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치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캐나다의 엘버트 대학교의 데니 밀러라는 교수가 장수 기업들, 100년 이상 이렇게 잘 유지됐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 가지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봤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갖고 왔어요. 네 가지 C로 이 사람은 이게 장수 비결, 이게 기업 쫙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비결을 얘기했는데 네 가지 C인데 첫 번째는 비전을 꾸준히 추구하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두 번째는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공동체 의식이고 세 번째는 고객과 파트너, 또 사회 간의 가치 공유고 네 번째가 결단력 있는 혁신을 지도하는 예, 지속하는 이 리더십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정말 이 교회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추구하고 그것이 계속되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스테디칼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자고 하며 한 영혼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해서 만들어가자고 하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에서만 유대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사회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 사회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각각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유지하게 이 네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하나님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 공동체를 갖고 있는 것, 서로 생각을 같이 교환하려고 하는 것. 네. 우리 스테이크 카리지의 교회는 그런 것을 갖고 나아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지혜라고 들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지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것에서 그에게 자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것에 대한 지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이 지혜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난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것이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다른 면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지혜.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을 부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을 찾기를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입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직 우리에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내가 그를 위해서 죽자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이수진 양문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이순신하고 나눴는지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 사랑의 지혜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겁니다. 네. 희생과 섬김의 그 모습으로 내려갈 때 참된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짜이고 공짜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능력들, 재능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으로 서로를 분단하게 뭐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의 하나의 모험으로서 인정하고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 하나만 드리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뒤 10년이 지나고 네. 10년 동안 얼마나 뭐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많이 부딪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아내한테 말을 안 하고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내와 저를 하나의 몸으로 묶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결혼할 때 잘 몰랐어요. 네, 결혼할 때 몰랐는데 하나의 몸으로 묶었어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아내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내 잘못이 내 잘못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잘못을 할 때 저한테 이게 뭔가 이제 저기 잘못했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암소리를 그 맨날 좀 억울하죠. 그 소리 하는 거야. 해야지. 잘못했으면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아내가 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러면 해야지. 아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의 몸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집안에 화목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 실천한다면 교회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초석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있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일하십니다.